가시밭대 백합화를 통해서 제가 뵙고 싶었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뵙고 싶었던 분 중에 귀하고 귀한 분을 또 멀리서 기꺼이 가을로 막 접어드는 이때에 반가운 손님같이 오셨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째 귀에 익는다 싶을 텐데요. 우리 AM1660 K라디오를 통해서 토요일 11시서부터 듣는 귀한 목소리세요.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 서충원 목사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목사님 참 뉴저지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죠?
네, 조금 멀긴 합니다만.
네. 괜찮습니다. 네. 오, 설교로 듣던 목소리인데 오늘 가시밭대 백합화에 나오셨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나 뭐 뉴욕이나 뉴저지나 참 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요즘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네, 아주 덥고 그랬지만
네.
그래도 미국은 에어컨이 있어서.
아이, 그럼요. 에어컨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덥긴 하지만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기록적인 역사적인 네. 뭐 태풍의 열대야에 사실 에어컨 시스템이 미국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래 킬 수도 없고.
네. 고생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뭐 그 AM1660 K라디오를 통해서 어쨌든 그 설교 방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저희가 벌써 내년이면 이제 창립 25주년이 되는데
네.
창립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 사역하시고
네.
이제 저기 서부 쪽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목회자가 되면서
네.
새롭게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뉴저지 지역은 이 AM1660 방송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저희가 한번 그러면 방송 사역을 한번 시작해서
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도 하고
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방송 설교 또 하나의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방송을 막 시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될 일이었을 텐데
그럼요.
어떠세요?
그럼요.
네. 그 방송을 함께...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나오는 거 좋아하시죠 다들?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저보고 뭐 출세했다 그러죠.
프라우드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죠? 프라우드한 네. 일이고 네.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 아, 이 말씀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튜디오 안이라서 잘 못 보셔서 그런데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목소리로 듣는 이미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젊으신보다도 또 어리신 목사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거 연세를 묻혀봐도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48입니다, 지금.
48이나 예. 되셨습니까?
네.
아, 참 30, 40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참 그러면 뉴저지 지금 중앙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사역을 제가 이 뉴저지 지역으로 온 거는 2012년도에 왔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왔고.
네.
그러면서 이 중앙 침례교회와는 이제 전부터 알던 교회고 해서
네.
그냥 일반 성도로 다니면서
네.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부르시는 것을 응답을 받고
네.
공식적으로는 2016년부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2015년 9월부터
네.
제가 말씀 사역을 전담을 하면서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위에 정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어떤 분들이 주로 그렇게 포진해서 도와주시나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같이
네.
친 가족들처럼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네.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자원하고 솔선수범해서 섬겨주시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는 약 8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뉴저지로 와서 이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네.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네.
써놓은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네.
감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실감을 하면서
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렇게 쓰임 받는 분이신데 그 어느 시점 젊은 어느 시점으로 갔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시던 분이셨잖아요.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게
그분의 그죠? 네. 전도하심.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가끔씩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원래 이제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여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네.
그 무렵이 이제 한국의 IMF 문제로 인해서
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그 돈으로 배를 만들어서
네.
그 배를 파는 그 선박 해양팀, 삼성물산 선박 해양팀이었는데
네.
IMF가 이렇게 터지니까
네.
삼성, LG, 뭐 현대 또 하나 성경이었던 이렇게 네 개 회사가 이렇게 그 외국계 은행에서
네.
제일 튼튼한 회사로 보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인데
네.
하나도 전부 다 돈을 안 빌려주는 시기였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전체 팀이 일을 하지 못하고
네.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네.
18명이 그 팀이었는데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그 팀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네.
그 삼성 비서실에도 2년간 갔다 오시고
네.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네.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팀이 이렇게 나라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놀게 되면서 그분이 그 명예퇴직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은데
네.
본인 실수로 회사를 그만두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
네.
회사를 명퇴당하는 거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사람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해보게 되면서
네.
사람의 어떠함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네. 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진 못했지만
네.
다만 그냥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커다란 영역이
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었던 무렵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 회사원들이니까 막 분위기 안 좋죠. 뭐 사람들은
네.
퇴직을 하고
네.
같이 있던 동료가 뭐 나가고 일은 못하고
네.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때 그 팀이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그 저보다 6개월 뒤에 입사한 사람이 저에게 소중한 씨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면서 저를 뭐 그 근처 식당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뭐 같이 밥 한 끼 먹자니까 그렇게 하자고 네. 했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그 과장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밥 먹자라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쟤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쟤 안쪽에 있는 하얀색 포켓 성경이 나오는 순간 너는 끝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네.
야,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안쪽 안주머니에서 하얀색 성경책을 꺼내더라고요.
역사적인 그 일을. 네.
네, 그 사람이 그 식당을 내려가면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 충원 씨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제가 좀 놀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허충원 씨 오늘 죽더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데
네.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느낌이
네.
진짜 지옥이 있나? 만약에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네. 말은 대답은 하지
네.
않았어요.
네.
가만히 있었더니 그 계단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생각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대답을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허충원 씨 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많은 굉장히 내가 죄스럽다라는 느낌만 막연히 갖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그렇게 질문을 해서 아 죄는 굉장히 많다.
네.
뭐 궁금한 죄 있으면 말해라.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네.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네.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소총호 씨 참 정직하네요. 저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글쎄 정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질문을 두 개를 듣고 좀 놀라기도 했지만
네.
일단 자리에 앉았죠. 밥을 네. 먹고 나서 성경책을 꺼내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저희가 이제 배를 파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배를 한 척을 계약을 하면 뭐 한 3,400만 불 뭐 이런 금액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은행들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고 또 뭐 은행 한국 은행들
그렇죠?
변호사들
네.
리엔코 네. 김현장 막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한 건이 성사가 되면 정말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계약서가 나와요. 저희 하는 일들은 그 계약서를 꼼꼼히 보면서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그렇죠.
그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 제가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네.
찾아보는 게
예.
약간 습관이 생겼어요.
네.
원래 우리나라 문화상 계약서를 이렇게 막 보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냥 좀 봐줍시다 하는 것도 많고
네.
원래는 그랬었는데 몇 번 일들을 당하면서 계약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에게 이제
네.
어떤 습성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하얀색 포켓 성경책을 탁 꺼내면서 소중원 씨 이거 계약서인 거 알아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서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계약서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보면 그 안에 항상 커버넌트 해서
네.
뭐 밑에 쭉 조항이 나오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언약이라고 되어 네. 있는데 이게 구약, 신약인데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인데 그 테스트먼트의 다른 말이 커버넌트다. 그래서
네.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옛 언약, 새 언약이다. 이게 계약서다. 저한테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허승훈 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모든 걸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난 나중에 계약서에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
네.
이런 말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소용없거든요, 그거. 계약서를 그렇죠. 봐야 될 의미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다는 그 이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렇냐 하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탁 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허중환 씨가 믿거나 말거나 이 계약서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구절을 읽어줘요. 그
네.
구절이 이제 지금은 어떤 구절인지 알지만 당시에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니까 확인했죠.
네.
진짜로 그렇게 써있나.
네.
그렇게 써있어요.
네.
서충원 씨가 믿거나 말거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근데 서충원 씨가 싫다고 안 믿어도 이 계약서에 따르면 심판이 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지만 최소한 이 계약서는 그렇게 써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서충원 씨가 서게 될 텐데
네.
몇 점쯤 받을 것 같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기를 쭉 들으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죄인에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돌아가냐면 회사 생활 3년, 4년 하면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네.
어떤 거래처에서 저한테 뭐를 선물을 해주면 내가 그동안 잘 해줘서 고맙다고 주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고 그 미국말로 strings attached 뭐 그런 말 있죠.
네.
그래서 뭔가를 줬으면 반드시 대가를 원하는
네.
그런 게 예. 있는 걸 제가 아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그랬죠. 그래서 결국 당신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교회로 당신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목사들은 굉장히 돈을 밝힌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나는 교회를 가든 어떤 단체를 가든 결코 속아서 돈을 많이 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좀 그런 네. 거였어요. 제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목적은 나를 교회를 데려가서 내가 돈이 많아 보였는지 돈을 뺏어가려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녔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는 목적은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 선배님 뭐 제대로 예수 믿고 계셨네요. 그죠?
그분은 저와 진짜 그런 분을 만난 게 너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네.
저도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회사 네. 일도 그랬었기 네. 때문에 제가 일부러 뭐 수집을 잡고자 함이 아니었고
네.
궁금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 질문하면 이 사람은 계속 제대로 대답을
해주니까 논리성 있고 그죠?
되게 논리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면 맥센스가 되고
네.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연히 갖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네.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의 서충원 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아냐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서충원 씨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올드 커버넌트를 보면 레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칙을 성경에 해놓으신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서충원 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둘째 사망인 지옥까지 갑니다. 지금 내가 서충원 씨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지옥 간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나를 통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그랬더니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값을 치러야 죄가 용서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서충원 씨가 식당을 들어가서 밥값을 지불해야 그 식당에서 나오지 않느냐. 밥값을 지불 안 하면 거기 붙잡혀서 네. 청소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다. 용서되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원래는 서충원 씨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고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도 없고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사함에 관련된 두 번째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을 원래는 내가 치러야 되는데
네.
어떤 존재가 깨끗한 존재가 있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면 그 존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원칙을 정해놓으셨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와서 그 양을 죽여서
네.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가 그 양에게 흠없는 존재인 양에게 네. 전가되고 그 다음에 서충원 씨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긴 치르는데 어떤 다른 존재가 대신 치름으로써 죽으면 허충원 씨가 죽은 걸로 간주해 주셔서 허충원 씨의 죄는 용서한 것.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양들이 불태워주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네.
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옛날에 계속 그 대신 죽었던 그 희생양의 진짜 원형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서충원 씨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고 과거의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이거를 저한테 설명했어요.
와, 멋진 선배네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분을 만났던 게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질문했을 때 다 대답을 해줬고
네.
최소한 저에게는 맥센스가 됐고
네.
너무 이 커다란 스토리를 제가 그냥 한 시간여 만에 다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이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했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제 안에 맥센스가 되고
네.
계약 성경 구절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도 했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날.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 여기 적혀 있다. 참 이상하다. 놀랍다.
네.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네.
알고 싶고
네.
성경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신학 해서, 공부를 하셨고.
예,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신학 공부를.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또 신학 공부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네.
하나님 또 부르셨어요.
그렇죠. 목회자로. 여기서 할 일이 있음을 또. 네.
목회자로 헌신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지금 뉴저지에
네.
2018년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 그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제대로 그 선배님한테 복음 전체를
네.
전달받은 것 같아요.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죠? 더 필요한 곳에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고 신학 공부를 그때 당시 시작하시면서 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신학 공부해서 난 교수할래. 아니면 뭐 나는 다른 직장을 가질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했죠. 저는 네. 이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네.
이 세상 사람들도 왜 평생을 잘 살려고 10년, 20년 공부하는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놀기만 하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네.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네.
라는 거를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목회자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
네.
일단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네.
갔다 오고
예.
갔다 와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직장은 안 될 것 같고
네.
좀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좀 잘 벌면서
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보니까 통역사가 괜찮아 보였어요.
네.
통역대학원을 들어가서
네.
통역사가 되어서 이제 한 지역교회의 집사로서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때 당시는 이미 결혼을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때죠.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예.
같이 자녀분하고 같이 유학을 오신 건가요? 공부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리고 기도도 했대요.
네.
직장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네.
근데 제가 어쨌거나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갑자기 확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집사람은 크리스찬 서충원과 결혼한 게 아니었고
네.
그리고 직장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과 결혼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부부간에.
네.
굉장히 큰 갈등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롱스토리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같이 못 갈 뻔도 했는데
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결혼 같이 가게 됐고
네.
거기 가서 이제 한국에는 침례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훨씬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보통 침례교회 그 성도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냥 사랑이 많은 좋은 네. 크리스찬들이고
네.
그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이러면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많이 이제 변화가 되기 네.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네. 딱 과정이 있게 네. 마련이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침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앙 뉴저지 중앙 침례 교회가 첫 번 목회지?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목회지이면서 단독 목회잖아요. 사실 그죠? 이제는 정말 아버지로서 아버지 같이 또 만인의 스승 같이.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가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죠? 그 교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는 정말 그 축복된
네.
자리입니다.
네. 예,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스럽고
네.
귀하고 모든 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참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고
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또 목회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네.
그래서 목회자로서
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정말 괜히 그런 말이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주님께 감사하면서
네.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분위기 있어요. 그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리스판드가 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참 정겹다.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거든요. 네. 교회라는 곳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고 볼 때에 아주 요즘 세대가 굉장히 악하고 어지럽고 혼탁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도 남다른 어떤 기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 땅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말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시는 기도 있으신가요?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될 계획도 그리고 자질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네.
예전에 그 저희 교회 목사님을 따라서
네.
제가 한번 그 단기 선교로 3주간 인도를 한번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캐나다의 어떤 한 지역을 따라와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계신 한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께서 자기는 매일 아침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밤에 집에 들어가면 가면을 벗으신대요. 그러면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음흠.
우울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항상 웃으면서 겉으로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사실 엉망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셨어요.
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제 옆에서 그랬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분과 한두 시간인가 두세 시간인가 따르게 성경책을 펴서 교제를 하시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 표정이 완전히 사람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저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사람이 그 스피리추얼리, 멘틀리 이제 불안하고 막 너무 힘든데 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물론 그분이 나중에 계속해서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날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진짜 살리네. 야, 저거 뭔지 모르겠나.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나도 방법은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그 일에 쓰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잘 여전히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한 공부는 어떤 그런 상담에 관련된 전문 공부가 아니어서 여전히 계속 책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 현실의 삶이 이제 어렵잖아요. 특히
네.
이민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플러스 이민자로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이 또 있어서 저도 아직 답은 모르지만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이 시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죽어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 불씨를 일깨우고 살리고 하는 그거 나 그거 네. 하고 싶다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역시 우리 서충원 목사님 가슴 안에 오로지 복음 주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입술을 벌려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사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목회자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느새 저 목사님 말씀에 취해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고요. 오늘 먼 길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솔직하게 오픈해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